에베소서 강의 52번째 시간으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몇 가지로 권면을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항상 힘써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신자의 삶은 기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교회를 오래 다닌 것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만큼 신자의 믿음이 자라고 그의 영혼은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된 영혼의 평안과 영적인 삶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런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의 열렬한 마음을 품고 보다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신자들만이 그렇게 주께 드리던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항상 배웠던 영광스러운 주님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내면 그 기도 가운데 늘 배웠던 그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 가운데 늘 그토록 영원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도성을 그리워했던 신자들만이 마침내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큰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그때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과 평강과 그 기쁨의 작은 조각들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이렇게 그 조각,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영원한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위로를 그 기쁨과 평강을 조각조각 다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건 거기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허락되는 것이고 다만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조각들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의 그 천국의 체험이 오늘의 모든 시름을, 고통을, 괴로움을, 우리의 슬픔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조각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조각난 은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곧바로 이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의 부탁을 시작합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양복입니까? 넥타이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목사는 언제나 그 교회에서 마귀의 표적의 첫 번째 타겟이 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의 도전과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목회자를 지켜주는 가장 큰 방패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목회자 자신의 어떤 것과를 떠나서 목회자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뭐냐? 그 목회자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어떤 교회든 하나님께 붙들려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참된 목회자에게는 그 목회자의 신앙이 버금갈 만큼 신실한 믿음과 신앙의 인격을 가진 열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후원에 힘입어서 그 험난한 목회의 길과 힘에 부치는 그 사역의 무게를 목사가 능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목회자가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가 넘어지게 되었다면 그 목회자 혼자만의 잘못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하나 쫓아내는 것으로 다 끝이 났다고 생각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날 눈물 바다를 이루면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을 해서 책임지고 사임을 했지만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 문제 있는 목사 떠났으니까 어디 우리끼리 한번 잘해볼 거라고 천만에요. 목회자 한 사람이 그렇게 사탄에 찍혀서 넘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희들은 뭘 했느냐 도대체. 내 종이 저 지경이 돼서 저렇게 쫓겨나가도록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모든 교회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10년을 부교역자로 섬기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큰 아픔의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 재단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 치면 새벽에 나오는 성도가 한두 분, 어느 날은 아무도 안 나오세요. 그때 제가 성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50분 정도 열심히 달려와서 새벽기도를 인도하려고 그 회원동 골짜기에 예배당에 딱 도착하면 행여나 누가 오실까 그런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보면 이미 뭔가를 예감했습니다. 새벽기도의 응원군들, 금요기도회의 기도의 동역자들은 목회자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이상 목회자에게 힘을 돋구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은 없어요. 그들의 존재는 목사에게 보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로 목회에 동역하는 일꾼, 그런 일꾼이 적은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회자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의 재정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더 빨리 많이 모여서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 따위로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피가 마르고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무능한 목사는 새벽을 깨워서 혹은 늦은 밤에 피곤을 물리치고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없는 목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무능한 목사, 기도의 동역자가 없는 목사, 이 세상 하늘 아래 가장 외로운 사람, 목회를 안 하면 상관없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없다.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 목사는 빗발치는 사탄의 화살이 하늘을 새까맣게 덮고 그 화살이 날아올 때 아무런 방패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그 화살을 몸으로 다 받아내야 하는, 부하와 참모를 다 잃어버리고 들고 있을 방패조차도 없는 전장에 홀로 서 있는 장수처럼 비참한 사람을, 그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으로는 결코 복음의 능력과 강력한 회심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사탄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저것도 목사라고 지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해 주는 성도도 없는데 마귀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 곳에서 그가 호명하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군데군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조력자 바나바를 비롯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목숨을 돌아보지 않을 만큼 열심히 동역을 했던 에바브로디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 겐그레아 교회의 아주 걸출한 여성도, 여전도 회장쯤 되는 베베, 그 외에 여러 동역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목회자로서 그 성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자신의 몸으로 바울을 돕고 후원하였던 그런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목사에게는 영적으로 탁월한 그를 후원하는 든든한 믿음의 동지들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신자들은 반드시 자신에게 영혼의 신령한 젖을 공급하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오늘날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점점 실추되는 이 시대에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단 한 시간 설교를 듣는 것이 고작인 신자들의 대부분은 과연 일주일에 단 1분이라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예? 목회자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뺑 한 바퀴 돌아서 모든 성도들을 기도로 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목회자를 위해서 단 1분, 자신의 전도사님을 위해서,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님을 위해서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말이에요.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보건대 일주일에 겨우 딱 하루 한 시간 예배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를 위해서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성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냥 어불성설이죠.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는 동안 분당에서 제 기억으로 뚜렷하진 않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핸드폰 번호 끝에 1004, 천사로 찍혀서 문자가 한 두세 번 정도 왔어요. 아마 그 분당에 있었던 제교회 성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 느낌에 그래요. 저는 회원교회 성도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하셨다고, 전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도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문자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와서 밝힙니다만. 그분이 누구셨든지 이 중에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근데 그 문자가 도착했을 때가 제가 제일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저는 지금도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셨다. 1004 뒤에 번호도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성도님은 목사를 위해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시를 해서 이 목사에게 문자를 보내라.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해서 제가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를 위로하는 성령의 도구였고 목사의 기도의 후원자이셨겠죠. 지금도 궁금합니다. 과연 누구셨을까? 신자들은 자신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뭘 위해서? 목사의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서 짓거리면 다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의 입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기를. 성령께서 항상 바른 진리 안에서 영감이 넘치는 신령한 계시의 빛을 목사에게 부어주시기를 여러분들은 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없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증거할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높이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셨던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붙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돼서. 쉽게 말하면 내가 네 입에서 불을 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 확 살라버리고 그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의 죄를 태우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이런 말씀의 위대한 역사를 내가 네 입의 말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설교자들이 꿈꾸는 영광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사르게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풍성한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진한 용기를 얻고 어떤 사람은 주엄한 책망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통렬하게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을 도리면 아픔을 동반하는 이런 영혼들을 만지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뭘 통해서 하십니까?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래서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 펼쳐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그 생생함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그 압도하는 영광과 그 지엄하심을 때로는 그 불붙는 진노하심을 때로는 그분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긍휼과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를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눈물과 애타는 가슴을 생생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언제나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언제나 자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리고 아주 그것을 분명하게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방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가 자기의 생계 때문에 늘 근심을 한다든지 어떤 외압에 시달린다든지 건강상의 고통을 당한다든지 혹은 마음껏 진리를 연구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로부터 목회자는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섬기는 양떼들과 그가 책임을 지고 목양을 하고 있는 교회를 때문에 주님의 교회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려서 그것을 선포하고야 많은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야만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무엇에 걸림이 있고 회방을 받고 위축이 되고 짓눌리게 될 때 이 모든 건 사탄의 방해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받지 않은 것을 주고자 할 때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목자가 되는 거예요. 싹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에게 가장 많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 사람한테 제일 많은 것을 그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제일 많이 부어주세요. 목회자의 가장 큰 비극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입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신 느낌,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 가장 목회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것은 목회자 자신의 죄 때문에 기인된 문제일 수도 있고 말씀을 받는 신자들의 패역함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과 성도들의 강팍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관영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중지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언은 중지되었고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 지금 화났거든. 너희들 내 말 내게 돌아오지 않을 거야? 너희들 정말 이렇게 내게 불순종할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의 방식이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자기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무개 선지자야. 입을 봉해라. 나는 더 이상 내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종들의 가슴에 담아주십니다. 그들의 영혼에 쏟아 부어주십니다. 받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성적인 오랜 훈련과 자신을 쏟아 부어서 자신을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심정으로 흥건한 눈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전할 말씀들을 그런 종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용서하십시오. 틈만 있으면 골프 치러 다니고 돈이나 밝히고 좋은 차나 몰고 돌아다니는 그런 목회자들 밑에 계시는 혹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빨리 도망치세요. 도망치세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빨리 도망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사를 그리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그 목사의 영혼 위에 가득 부어지기를 간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기아의 허덕이는 난민들의 사진 속에서 말라 비틀어진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피골이 상접한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젖이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 물고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엄마에게 더 이상 아기를 먹일 젖이 없다면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가오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영혼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평생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이 자라고 더 성화되어 가고 어떻게 사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삶인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선명한 안내 지도를 그로부터 늘 얻어낼 수 있도록 목회자로부터 언제나 받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의 부탁의 또 다른 내용으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두 번째는 입이 열려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입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들의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벙어리가 아닌데 입이 열리는 게 그게 당연하지. 그게 뭐에 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목회자는 누구 앞에서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두려움과 외압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어떤 영혼이라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입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종은 그 입이 열려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그런 결연함과 용기가, 기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권세가 목회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목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의 진리가 갖는 하나님의 유일신관과 구원에 대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교리에 대한 이것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 앞에서 목회자는 진리를 수호하고 변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나가야 되는 숭고한 사명이 목사로 선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정치적인 권력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말씀 외에는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 어떤 상황에선 그 진리에 묶인 종으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토해내는 것뿐입니다. 목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빌붙어서 인기를 얻고 사랑을 얻고 그들이 제공해주는 호화스러운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썩어빠진 생각과 목사는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세상에 타락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수도 있겠죠. 또 진리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품은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오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다 기피하면서 말씀을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꼬아가지고 전할 말씀과 전하지 않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주를 부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지옥의 저 밑바닥에 떨어질 인생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진리가 외쳐질 때 언제나 세상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진리의 불꽃이 타락한 백성들의 죄를 태우고 그들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놀라운 부흥과 각성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둘째는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기어이 그들을 잡아서 그들의 목숨을 거두는 극렬한 저항과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피로 쓰여진 역사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진리를 지켜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초자와 같이 버리면서 자기의 몸을 산호하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까? 영국의 수많은 개신교도들을 처형한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바로 존 낙스였습니다. 그는 괴물 같은 여인의 통치에 대한 1차 나팔 소리라는 글을 써서 메리 여왕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뭐라고요? 괴물 같은 여인의 통치에 대한 1차 나팔 소리.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은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라. 그가 외치는 진리의 말씀 앞에 메리 여왕은 거부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전 영국의 군대보다 내가 더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저 존 낙스다. 라고 말할 정도로. 존 낙스가 누구냐고요? 장로교라는 정치 제도를 창시한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입니다. 칼빈에게서 직접 개혁 신학을 전수받고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일으켰던 장로교의 아버지. 존 위클리프, 존 후스, 제롬,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모두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이전의 개혁 사상을 가지고 부패한 카톨릭과 맞서서 자신의 몸을 태워서 진리를 밝혔던 횃불이 된 순교자들의 이름입니다. 위클리프의 시체는 교황에 의해서 파묻었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화형을 시킬 정도로 그게 개혁자들의 최후였습니다. 진리 때문에 언제든 자신의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에 찌들어가는 죄인들에게 그들에게 토해놓을 수 있는 말씀의 불을 때때로 이 부족한 종의 입에 담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 영혼들이 압도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앞에 압도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에 그가 권세 있는 자와 같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권세가 아니고요.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죄악된 신자의 영혼과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의 권세가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파를 초월하고 교회를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목회자들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세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들이 여섯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스랍 하나가 제단에서 수술을 집어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단불로 입술이 찢어진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봅니다. 입술이 정화된 자 그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말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정교한 언어와 화려한 수사법 그리고 감동적이고 아주 재미있는 예화로 구성된 어떤 완벽한 논리를 자랑하는 그런 말씀으로 성도들을 회개시킬 수 있을까요? 지은 죄를 토하는 참회와 거룩한 하나님 앞에 흐느낌으로 어찌 살아야 할꼬 자복하게 하는 힘과 그 장엄한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위대한 능력은 오직 그 입술이 성령의 제단의 불에 의해서 찢어진 자들 그들을 통해서만 나타날 뿐입니다. 목회학 박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화려한 커리어들이 그런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건대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으니까 저를 제가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려거든 저를 가꾸어주세요. 무엇으로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목사를 빚어주십시오. 이 목사가 더 하나님 모실 때 합당한 목사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다듬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기도로 간곡한 기도로 저의 간절한 소망은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이 마지막 때 진리의 나팔수가 되어서 내 생명이 꺼지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촛불이 휙 하고 마지막 빛을 발하다가 작은 연기와 더불어 조용히 사라지는 것처럼 순교를 할 수 있으면 그건 더없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저는 제 입술이 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린 종이 되기를 에베소가 자신의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바로 그것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듯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당신의 종으로 부르실 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자를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경탄한 그런 인생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황금빛 마차를 타고 벨벳으로 자신의 몸을 휘감고 머리에는 귀족들이 쓰는 화관을 쓴 채로 복음을 전했나요? 선지자와 사도들, 그들은 이 땅에서 영화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무언가 그들이 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받도록 예정된 자들이지 이 땅에서 벤츠를 타고 8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연봉으로 수억을 받는 그것을 허락받은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 서야 했기에 창녀와 결혼을 하고 인분의 구운 빵을 먹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두 눈이 짓눌려져 버리고 생명을 노리는 적들에게 언제나 둘러싸여서 죽음이 그들에게 멀리 있지 않음을 느끼면서 살았던 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경할 리가 만무했던 그 시대에 강팍하고 죄로 타락한 백성들에 맞서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온갖 박해와 위협과 공격을 받으면서 극한 고독과 그리고 육체의 고통을 묵묵히 견디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쏟아내고 또 쏟아냈던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무쇠가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그렇게 단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평온한 일상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진리의 불꽃으로 하나님이 쓰시던 진리의 종들은 한결같이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온신을 넘기지 못하고 죽은 목사들이 즐비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 수차례 예화를 들었던 바와 같이 그들은 육체의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쟁의 힘든 슬픔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써내려가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수십 년을 충성스럽게 자신이 섬겼던 교회에서 마지막은 쫓겨나가는 그런 아픔을 견뎌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노라. 바울 자신이 평생을 사도로 살면서 그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물의 끝에다 두셨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자를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여기셨다. 개척을 하고 육신의 고난과 영혼의 지극한 눌림과 고통을 겪으면서 제 마음이 심히 낙심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목사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사명,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야 하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에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짧은 생각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은 모든 미련과 이 세상에서 기대했던 영화들을 깨끗이 버렸습니다. 이 바울 선생님의 깨달음 앞에서 바울이 이어서 20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왜 주의 종이 이렇게 세상에 찢기와 같이 여기는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자기를 묘사하느냐? 바울이. 그것은 이런 고난을 통해 감금질을 당할 때 주의 종은 더 무쇠처럼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사신, 이렇게 내 인생의 고통으로 가득 채우면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은 그런 고난이 있어야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의 살고 죽음이 당신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목숨도 더 중요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탈바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 모진 고문과 매질과 생명의 위협을 기꺼이 감당해낸 그리스도의 대사 사도 바울. 그도 그런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라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면 오늘 지극히 소수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제외한 이 땅의 수많은 가난한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그들의 고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갈 각오가 된 사람들만이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길을 가겠노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섬기다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그럴 힘이 없으니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지금의 교회 어려운 상황 때문에 목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짐이 되는 것을 저는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주의 종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이 사명을 위해서 쇠사슬의 메인 몸이 된 사도 바울의 후예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사슬에 매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목사와 그리고 교역자들의 가정이 결코 낙심하거나 낙망치 않고 성령에 매여서 마지막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목사의 사명의 길이 어찌 성도들의 기도의 응원이 없이 갈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저는 추워도 제 사명의 길을 제 밥벌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간혹 목사들 가운데 목회를 자기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혐오를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간혹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의 어떤 제 모습 속에, 제 자질 속에 제가 심각한 부족함을 느낄 때면 한없이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 무능한 목사의 옷을 벗기시고 평신도의 삶으로 돌아가서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때때로 제 자신의 무능에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당에서 내려가서 차라리 평신도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께서 이토록 간곡하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부하셨다면 한없이 무익한 이 종이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는 게 과하지 않으리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주님 앞에서 무능한 양, 무익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능한 목회자와 무익한 종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종이 되지 않기를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간곡히 기도함처럼 여러분도 목사를 위해서 목사의 영혼과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 사도처럼 한평생 쇠사슬에 매인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그것으로 목사는 최고의 선물을 누리면서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